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메시지가 귀에 쟁쟁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지금 교회 달력으로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4주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고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재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천들에게 12월 한 달 기간은 쇼핑과 파티하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과 재림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강림절 기간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간을 시작으로 교회의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12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어떻게 지내려고 하십니까? 행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달력으로만 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하지 않을 때,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적인 답을 찾지 않을 때, 그 성경적인 답대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성탄절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성탄절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 100% 헛소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100% 위선적인 예배, 거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최소한 강림절 기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첫 천년 동안은 대강절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만 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1200년대 이후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도 같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수 교단은 대강절에 세 번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성화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도 지킵니다. 물론 우리는 대강절의 의미를 이 셋 중 하나로 한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 이 셋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대강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 전 구원주 하나님이 오신 것도 믿고 감사하고 앞으로 심판주 하나님이 오실 것도 믿고 고대하고 그 사이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화주 하나님도 믿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주라는 기간은 이 세 하나님을 모두 묵상하기에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대강절 3주째 주일을 맞아서 성서 공과 렉셔너리에서 지정한 말씀을 가지고 심판주 하나님과 성화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사역에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요단강 근처 유대 광야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에 따라서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3장 3절에 쓰여 있는 대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회개하라 하는 세례 요한의 단순한 메시지에 백성들의 반응은 전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도 누가복음 7장에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수많은 백성들은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용서받았는데 유독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그렇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옛날의 역사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오늘날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치도곤이 안 믿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허허벌판인 광야로 주류 교단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줄을 지어서 와서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희한한 현상입니다. 만일 우리 목사들이 세례 요한이었다면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겠는가?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겁니다. 크게 기뻐하며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겁니다. 성대하게 세례식을 거행하고 꽃다발을 주고 교회 등록 교인으로 명부에 올리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 목사와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세례 받겠다고 그 먼 곳에서부터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 칭찬하지 않았고 격려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7장 후반부를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악한 뱀의 새끼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아담과 이브를 꼬여서 낙원에서 추방하게 한 뱀 그 사단의 자식들이다.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고 쏘아댑니다. 누가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냐고 가르쳐 주었냐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양이 있고 세련된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식한 말로 세례 요한은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가? 세례 요한은 큰 교회 목사나 교단 총회장이나 세미나 초청 강사나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대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가감하지 않고 희석시키지 않고 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참 구원을 얻고 자신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버림받지 않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고 엉터리로 마구잡이로 세례를 주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경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길이 없으므로 어떻게 하라고 촉구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덧붙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 자손들을 대대손손이 영원히 축복하셨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나는 안전하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우리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유대인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회당에서 계속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처럼 사람을 분노케 하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하기를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예, 너희들은 돌들보다도 못한 존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돌과 같은 이방인들,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 아무 생각과 감정이 없는 자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시도거니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고 욕되게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너희들이 제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너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었어도 악한 열매를 맺은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오늘날 세례 신청서를 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분노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교회와 목사에게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는 혹독한 정죄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지 않고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겠니까? 그러자 요한은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줍니다. 11절을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주위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레위기 19장 18절 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번에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당시 세리는 모든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로마인들에게 고용되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했고 종종 부당하고 악하게 징수했고 늘 이방인들을 접했기에 정의상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들은 교화가 불가능한 자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늘 창귀와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했고 따라서 성전과 회당에 들어오는 곳조차 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세리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장 그만두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하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원래 줘야 되는 돈, 그리고 네가 먹고 살기에 위해서 필요한 돈, 그 이상의 세는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군병들이 묻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헤롯이 임명한 유대인 군병들이었을 겁니다. 세리들이 세금 징수하는데 따라다녔던 군병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요한은 이들에게도 하던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 밑에서 악역하는 담당을 하는 삶 청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되 사람들에게서 돈을 강탈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무고하게 고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11절, 13절, 14절을 요약하면 앞으로는 이타적으로 살고 경제적으로 남 괴롭히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어진 삶에 지족하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겠다고 온 사람들을 무조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개 고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말해주었고 그들의 고백이 진실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주었고 그런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불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다그쳤고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자신의 혹독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겸손히 엎드려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묻는 자들에게만 진리를 말해 주었고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근거 없는 헛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에게는 할례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자랑했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지 않고 성전에서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예배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그 많은 회개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전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쁜 열매들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손꼽아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자신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철통같이 믿은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인간의 본성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자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신은 분명히 성령을 체험했고 자신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종종 집에서도 큐티를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한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윤리적인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표현이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촉구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너희 삶에 열매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만 듣고 끝나면은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두세 번 읽다 보면 누구나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문단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마음에서 일어난 죄의 회개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옛 삶,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행위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 새로운 행위로 발돋움한다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윤리, 세상의 윤리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윤리, 천국의 윤리로 살겠다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축복하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축복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두 가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써, 성령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실제로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삽니다. 이웃의 영혼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 육신의 삶에도 복이 됩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육에 필요한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공급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립 서비스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없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게 돼 있으면 자기 쌀토를 나누는 게 정상이에요. 옆에 사람이 추워서 헐벗고 있으면 자기 겉옷 둘이 있는 거, 옛날 당시에는 겉옷이 코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 겹 두 겹 입어야 됐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둘 가운데 하나라도 옆에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반드시 눈에 보이게 외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이웃에 대하여 관대한 삶을 삽니다. 자기 자녀들만 생각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옆에서는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나는 내 자식 하버드에 보내겠다고 비싼 학비 들여서 보내는 사람, 자기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비싼 학비 들여서 보내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소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호화한 삶을 살게 하는 사람,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맞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강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대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 loving kindness, 이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성탄절 주일과 성탄절에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노래와 비파 소리가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엄청난 의가 아닙니다. 대단한 선한 삶이 아닙니다. 논밭을 팔아서 남을 도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 가서 금식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더 많이 예배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신처럼 광야에 나와서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합니다. 백성들, 세리, 군인들에게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신이 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악한 짓은 하지 말고 선하게 살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받은 그릇이 다르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에 어떻게 하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복음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 good news, gospel, 복된 소식. 근데 복된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 18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합니다. 여기 좋은 소식, good news입니다. gospel입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그 얘기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그것도 복음이다. 좋은 메시지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좋은 메시지고 나머지 밝히지 않은 다른 좋은 소식도 전했다고 합니다. Good news는 다른 게 아닙니다. Good news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메시지가 Good news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았어도 막상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는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무병하십시오, 영주권 되기를 원합니다, 좌잡기를 원합니다, 애 낳기를 원합니다, 암에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좋은 뉴스입니다. 오늘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good news가 돼야 됩니다.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맞아서 와, 나에게 복음이구나, 복된 소식이구나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이웃과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고 악하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돼야 됩니다. 왜? 이러한 삶 살지 않으면 나는 죽는데 이러한 삶을 살면 나는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요한의 메시지는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데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에 사는 사람답게 살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답게 살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 구원주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심판주 주님의 말씀 듣고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성화주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할 때마다 이제는 오늘 주보 설교의 제목대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자신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수요일 들으시는데 여러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반응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그 목사 오늘 참 맞는 소리 하네. 그러고 끝나셨습니까? 아니면은 죄된 구목사가 전하지만은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에게서 직접 듣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나이까 하고 고백을 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반응이 없이 매주 지나갈 때 그 예배는 공기만 진동시키는 예배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 그런 예배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 누가 구원받고 계속 성화되어 가는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 누가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는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자.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룩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거룩함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고. 거룩함이 없으면 또한 주를 뵙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우리 대강절 기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 그것을 다시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 기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죄 가운데서 하나하나 떠나고 다시 결단하는 기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기간 가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비추시는 그러한 빛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